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63면에서 364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 다시 떠올려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도 배우고 또 거기에서 정착해서 평화롭게 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슨 관계를 맺은 거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가나안족 칠족속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게 살기 편하거든요. 뭐 이방 땅 남의 나라 가서 제일 우리가 안정감 있게 사는 건 현지인 사람하고 같이 통혼하고 같이 식구가 되는 게 그게 그 땅에서 이방인들이 빨리 정착하고 빨리 그 문화를 배우는 방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반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 족속들과 혼인관계 맺지 말아라. 왜 그래요? 어제 말씀 6절 말씀에 끝나는 부분에 그들이 자기의 딸들을 그 땅 사람들에게 주고 그 딸 여자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떤 문화가 들어와 버렸죠?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다른 신. 그 다른 신이 뭐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무슨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3장 7절입니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아멘. 그럼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제 다 설명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벌써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 섬기는 이야기들 드렸고요. 심지어는 암몬족속이 섬기는 몰렉신까지 갖다 놓고 거기서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거기다가 각을 떠서 잡아가지고 태워드렸던 그런 짓도 했던 게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뭔지 이제 오늘 조금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알은 남신이죠. 팔레스타인 땅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죠. 애굽 땅에서는 뭐 비옥하니까 가서 그 흐르는 물가에 가가지고 물골만 터나도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들어와 보니까 이건 세상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 쳐다봐요? 가물면. 가물면 하늘만 쳐다봐요. 저 하나님 비 주셔야지 농사가 되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페스티벌을 하고 축제를 하고 난리법석을 떠나요? 바하신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신나게 한번 춤추고 노래 부르면 바하신이 비를 준대요. 그 바하신이 남신이면서 동시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가나안에 가보니까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가나안 지역에 가가지고 며느리를 맞아보고 딸을 시집 보내보니까 걔네들이 자꾸 뭐라고 가르쳐줘요? 엄마, 아빠, 바알. 비 안 오면 바알한테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또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가물면. 바알한테 가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섬긴 신이 있습니다. 아세라죠. 이 여신입니다. 이 여신이 주관하는 게 뭐겠어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 같은 거는 뭐 집집에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식 없는 집들은 그거 놓고 막 비는 거예요. 자식 달라고. 그 막 이렇게 그 모양이 참 그 하여튼 조잡하게 생겼습니다.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세라 신. 그 뭐 다산을 상징하니까 뭐 이렇게 돼지처럼 저지 많아요. 그 목상이 여잔데. 그 여신이 다산을 상징하고 그 또한 풍요를 준다고 그걸 가가지고 집에다가도 깎아서 갖다 놓고 거기다가 또 막 비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길 때는 거기서 또 점을 쳐요. 그 자기들의 일상에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점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와 점치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꿈에 어쩌고 저쩌고 뭐 내일 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다 갖다 없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걸 또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나서 그걸 좋다고 가서 섬겼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유다 백성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도 다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문화 가운데서 이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이 문제가 계속되죠? 이 결혼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진행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거긴 나라가 망하고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제는 새롭게 신앙생활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자고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애통하면서 그 여호와의 지대의 성전 그 돌 놓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애통하며 울며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던 사람들인데요. 에스라 10장 마지막 끝부분에 가보면 그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을 쑥 기록해놓고 에스라가 끝나버립니다. 그럼 느헤미야 시대 같이 이어지는 느헤미야 시대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마지막 13장에 보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민중 시찰을 나갑니다. 민생을 살피러 나갔어요. 그런데 가가호호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어떻게 사나 보니까 한 집을 지나가는데 애들이 무슨 방언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 아스돗 방언을 막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얘네들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개했더니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잡아 뽑아버리고 두르고 때려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삶이 이렇게 이방문화에 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언어를 모르니 얘네들이 어떻게 성경을 듣고 읽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요 자기들이 신앙을 개혁하겠다고 목 놓아 외치면서 울고 회개한 다음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이방 문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 믿지 않는 자들의 논리, 믿지 않는 자들의 경제관념, 철학, 사상, 세상 모든 문화들이 우리의 생활 전반 곳곳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거 있죠. 그걸 섬겨버립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안락함, 인간적인 욕망에 취해서 살아버리면 그거 그때부터는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지적하시고 그들의 삶에 고통을 주십니다. 무려 8년 동안 이방 땅에 있는 한 왕을 일으켜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하시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저 북쪽에 있는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구산이라는 말은 조상들의 이름을 따온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이 이 왕의 이름입니다.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뭐지? 말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요 놈은 두 배나 악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테스트하신다라는 말씀이 뭐라고요? 검증하신다고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요. 그래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왕에 붙이십니다. 그 손에 파셨다라는 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 파셨다라는 말이 그 노예로 팔 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마카르라는 말인데 그 노예로 팔아버리는 데 표현하는 말이 이 말씀이 원문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실 출애굽한 이후에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뭘 삼은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산 거죠. 육체의 기회. 잘 먹고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용해 먹었던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험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노예 생활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본연의 모습이 뭔지 아니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 육신을 위해 살았던 너희들 다시 한번 지배 안에 힘센 사람 지배 안에 두 배나 악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한번 노예 생활 해봐라 어떻게 되나. 그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저는 뭐 기도 제목 1, 2년만 기도해도 막 진이 빠지거든요. 근데 8년을 노예 생활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크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 그냥 주여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목 놓아 찾을 때에 오늘 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목에서 피가 나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다 죽고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구원자는 누구예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은 뭘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나아가서 싸우지만 그 사람이 싸울 때 그 싸움은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사사기 읽으면서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왠지 아세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전반적인 주제가 신학적인 주제가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로 평가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고 끝나버리면 이거 적용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지 말고 살까요? 생각해야죠. 고민해야죠. 진리 안에서 몸부림쳐야죠. 사색해야죠. 묵상해야죠.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힘써야 되죠. 깨우치면서 힘써야 되죠. 변화된 삶을 고민하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사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르는 게 다 인간사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아, 내가 참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자,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목 놓아 불렀어야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성경 어느 본문을 읽어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떠한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부요하게 되었다, 복을 받았다 이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아, 내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 이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만이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유일한 메스터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눈을 뜨고 발견하게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오늘 말씀에 온니엘에게 집중할 것도 없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집중할 거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는 내게는 내 이 죄악된 이 육신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매일같이 목놓아 부르짖어야 될 그 단 하나의 이름이 있으니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막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로 다 통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 하나면 약하여 병들고 지쳐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내가 더욱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이름 앞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로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병들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소원하는 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 찬송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었사오니 이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잘 살아드리는 하루 되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